전에 우리나라 독거 노인이 독거에 홀로 사는 노인이 137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들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81명이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0만 명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14명, 일본은 17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81명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훨씬 자살률이 많다는 겁니다. 독거 노인이. 이 수치는 한국의 노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독거 노인들 중 상당수가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효도를 한다는 것은 오래전 고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풍조가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오면서 가정의 위계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가정이 해체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노인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또한 그리를 방황하고 떠도는 아이들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 존중이 사라짐으로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여기저기 사회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존중이 여기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첫 번째 질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로서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다고 식사를 대접하고 카네이션 꽃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행하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고 단회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낳아 기르고 양육한 부모를 대하는 행위는 어버이날 하루 행사 치례로 밥이나 사드리고 꽃이나 달아드리고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말씀하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다시 뒤집으면 네 부모를 경멸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네가 단명하리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모 공경, 부모 존중은 십계명 중에 다섯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될 계명이고,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즉 6가지 계명은 이웃과 사람과의 계명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앞서 있고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보다도 앞서고 더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인 동시에 축복의 약속이 붙은 유일한 계명입니다. 특별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만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 곧 존중한다는 것은 참고사항이나 경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과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축복의 통로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축복받습니다. 부모를 왜 주셨느냐? 자녀가 축복받도록.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의 모든 축복은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다. 2절 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은 첫 계명이니 이로써 존중함으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부모를 준 이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의 통로로 주셨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통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게 사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계명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제5계명은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서 거주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아버지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에게 복이 내리가리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이삭에게서 야곱, 야곱에게서 야곱 열두 지파에게 이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쭉 내려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상 너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그 복은 너의 아버지가 나의 명령과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잘 지켰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너 아버지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극한 흉년의 때에도 흉년의 피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해라는 말은 흉년이 들은 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 해에 온 천지에 흉년이 들어서 온 곡식은 다 타들어가는데 이삭의 논밭에만 새파랗게 자라가지고 100배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흉년의 피해를 받는데 이삭은 흉년을 피해를 안고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시기가 나서 이삭을 쫓아내려갑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장자가 받는 축복을 마음껏 최선을 다해 축복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은 그대로 거부가 되고 이 축복한 기도 그대로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열두 조상이 되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이 축복받게 되는 확실한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1984년 미 국무성 교육부에서 미국에서 가장 모범된 가정을 선발을 했는데요. 미국 52주 전 미국에서 가장 모범된 가정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가정은 백인 가정도 아니고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유대인 가정도 아니고 우리 한국인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장 모범된 가정. 1984년도입니다. 바로 고광림 전혜성 박사 부부의 가정이었습니다. 1989년에 작고한 고광림 박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의 최연소 법학 교수와 주미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6남매를 두었는데 이 여섯 자녀가 모두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과 옥스퍼드대학을 졸업하는 명문대학을 다 졸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국무부 법률고문에 그의 삼남 고홍주 씨가 법률고문으로 발탁이 되어 백악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들어가기 직전에 그는 예일법대 학장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하버드대학 공공보건대학원 부학장을 지낸 장남 고경주 씨를 보건부 차관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형제가 동시에 미연방정부 백악관 차관급으로 임명된 것은 미국 정치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고광림 전혜성 부부의 자녀 6남매 모두가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된 것인데 그 축복이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다거나 혹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이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는 매일 아침 식사하기 전에 함께 모여 자녀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부모는 매일 아침 전 가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므로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기도 속에서 그 부모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부모의 보호와 양육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큰 인물이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주일 전에 말씀드린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의 딸 메르켈 총리의 축복도 그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메르켈 총리가 똑똑해서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대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상 너에게 백배의 복을 준 거라고 말한 것과 꼭 같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독일 메르켈 총리의 축복의 통로는 그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훌륭한 지도자의 축복은 그 앞에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부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정규 교육인 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초등학교밖에 못나 초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링컨이 어릴 때 늘 성경을 읽어주고 얘기해주고 성경의 교훈으로 교육한 것이 전부입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링컨은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며 늘 기억했습니다. 늘 기억해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또록또록하게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 혹은 존엄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라. 이거 자기 어머니가 이야기해 준 겁니다.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생각하지 마. 너는 성경 읽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성경이 그를 대통령 되게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을. 그리고 링컨의 고백이 또 이렇습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가 저의 모든 삶에 빼어들어 있습니다. 현재의 저와 앞으로 될 저의 모습 전부는 천사 같은 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17살 때 집을 나간 아들을 위해서 20년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고 그의 이름 앞에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우지게 된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릴 때 나의 어머니는 매주일 아이들을 테이블 주위에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내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아버지, 경건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두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처럼 빼놓으신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전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니. 자, 이 2절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 곧 존중,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첫 계명. 10계명 중에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 부모 존중의 계명으로서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면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0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그의 친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10계명은 언약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율법이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친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온갖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온갖 빠져들기 쉬운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맺은 사랑의 언약, 사랑의 울타리를 준 것입니다. 사랑의 울타리. 그러므로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방탕으로 나아가고 무질서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이 계명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이 계명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울타리를 쳐서 이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하는 것이 계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계명에 매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계명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서 준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 부모의 깊은 사랑을 끌어내기 위해서, 감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사랑의 비결이 들어있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언약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극진히 사랑해서 존중이 여기라고 이 첫 계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녀들에게 주신 것도 이 계명으로 얽매이게 하거나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치장스러운 존재, 이거는 어디 망나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장치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를 통해 여러분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직접 안 합니다. 직접 안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것, 하나님 축복받는 것,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부모를 통해서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운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절기에 부르며 기뻐하시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인데 부모가 하나님 사랑과 버금가게 자녀를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인데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이 마음 꼭 이와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요,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자식을 보면 이런데 대 들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부모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부모를 우리 앞에 준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로 9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호세아서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만신창이 되고 우상 숭배하고 남편이 여자가 바깥 바람을 쐬고 방탕하고 서방지라고 돌아다니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잡아다가 이리 오너라 아니요 그러지 마라. 잡아놓으면 또 나갑니다. 또 서방지랍니다. 이리 오너라 그러지 마라. 그러면 사실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어찌 너를 그냥 놓겠느냐. 내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끈질긴 사랑이다. 이게 곧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기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더라라는 구절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애간장이 다 녹는구나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애간장이 다 너무 사랑하는 자식이 엉뚱한 데로 가네요. 내 애간장이 다 녹구나.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부모의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말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탕자는 오늘 부모를 둔 자녀들을 영상화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탕자 불효자, 둘째 아들의 잘못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아버지 곁을 떠난 것입니다. 큰 잘못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볼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는 먼 타국에서 아버지 몰래 윤리적,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방탕에 빠진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 모두를 허비하고 탕진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잘못을 찾으면 더 있겠지만 이 네 가지 요만으로도 그 어느 것 하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완전하고도 온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신 것입니다. 탕자인 아들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등을 돌리고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나는 너 같은 자식 둘 적이 없어. 네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랬지. 하지만 우리 집에 품꾼이 넘쳐나도 너에게 줄 자리는 없어. 라고 거절해버렸다면 그 아들은 세상에서 갈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고 냄새가 나고 보기 흉한 몰골을 했지만 용서했고 품에 안아주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와 같이 자격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변함없이 영원히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에서의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에서보다도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에서가 받기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 쌍둥이지만 에스를 더 사랑하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에스 야곱이 받도록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네가 들어가. 네가 들어가서 빨리 받으라고.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형 에스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알아차리고 나면 축복은 그저 저주를 할 텐데 어떻게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내가 장자 대신 받겠느냐라고 어머니께 말했을 때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아버지가 만약에 너에게 저주하면 내가 그걸 받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너는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보세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위해서 저주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마음이 어머니의 깊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부모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변함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24시간 자녀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자녀를 위해 어떠한 희생과 고통도 이겨내고 참아내고 헌신적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식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당해냅니다. 영유아 때는 기저귀 갈아치우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 생활 뒷바라지 않아 정신이 없고 고3 대학 입시 때가 되면 기도로 차 태워서 전문 학원으로 같이 하며 잠도 같이 못 자는 헌신과 희생을 다 하게 됩니다. 이게 다 뭡니까? 부모의 자녀 사랑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 가운데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생물의 새끼들은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서 한두 시간이면 벌떡 일어납니다. 두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일어나는데 두 시간밖에 안 걸려요. 저는 농촌에서 돼지 새끼, 소 새끼, 염소 새끼 낳는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집에는 뭐 소, 돼지, 염소 이걸 많이 키웠거든요. 집도 큰 집이고 큰 귀하집이고 댁을 같은 집이었어요. 그 뭐 칸도 많으니까 염소 마구, 소 마구, 돼지 마구 뭐 이렇게 돼지 속 새끼 줄줄줄줄 줄줄이 나옵니다. 한 14명 나옵니다. 그러면요 한두 시간 딱 이거 닦아주면요 그 자리에서 벌떡 털골이 납니다. 소 새끼 나오면요 송아지 딱 이게 소가 서서 놓거든요. 누워서 안 나와요. 서서는 뚝 떨어져요. 그러면 소가 이제 새끼 놓으려면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받아갔다 이렇게 뭐 이렇게 묻은 거 이렇게 닦아주면요 한두 시간 내면 벌떡 일어납니다.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뜁니다. 송아지가 얼마나 뛰는지 힘이 나는. 여러분 사람이 걷는데 몇 년 걸립니까? 1년, 2년 걸립니다. 1, 2년 걸려요. 짐승은요 위험한 존재가 딱 나타나면요 이거는 1년 지나면요 얼마나 재빠르게 피하고 확 도망을 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5년, 6년 지나도 위험을 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습니다. 고스란히 당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이런 특성을 보면 이런 생존 특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벌써 멸종하고 없었어야 됩니다. 벌써 멸종하고. 이게 벌써 걷는데 1, 2년 걸리는데 이거 어째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와가지고 짓밟아 버리면 그대로 그냥 배터지가 다 죽을 행편이죠.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오히려 전 동물계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을 사는 이유는 부모의 보호와 사랑 때문입니다. 자식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냐. 이거는 근 10년 동안 품고 사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사 세 명을 불러서 너희가 땅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한 가지씩을 가지고 오너라.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오너라고 명령했습니다. 세 명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각각 땅으로 내려와서 세상을 두루다니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천사가 어디 들판으로 가는데 들판에 이름 모를 꽃이 한 송이 피었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캬, 세상에 이런 예쁜 꽃이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라고 해서 그 꽃을 꺾어 하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어린 아이가 누워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어린 아이의 순수한 미소가 얼마나 귀하고 때묻지 않고 맑고 깨끗했던지 그 미소를 보면서 이 어린 아이의 미소야말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세상을 다니다가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안고 있는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내려다보는 어머니의 미소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어머니의 미소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되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가져온 것을 받아가지고 현재는 전부 다 아름다웠는데 이것을 10년 후에 다시 한번 보겠다. 그래서 꽃송이 또 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 그 다음에 엄마가 안고 있는 아기, 엄마의 그 아기를 향한 사랑의 미소. 이것을 10년 후에 다시 보았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보니까 첫 번째 천사까지 왔던 아름다운 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쪼글쪼글쪼글쪼글 시들어서 새까맣게 타더니 볼품없고 흉한 꼴이 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천사 가지고 간 어린 아이의 순박함에 순수하고 티없고 아름다운 미소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고 보니까 점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탐욕스럽고 음흉한 웃음으로 바뀌고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천사가 선택한 자녀를 품에 안고 바라보며 미소를 짓던 어머니의 미소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변하지 않고 더욱 아름다워져 갔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우리 앞에 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 90세 노인이 70세 된 아들 노인을 보고 얘야, 길 조심해라, 자조심해라 하고 자녀를 걱정하는 멘토를 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변함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도 같은 부모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명 속에 녹아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 많지를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것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변하고 변질이 되고 흉한 몰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인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녀는 부모를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구약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과 꼭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 원어는 카파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참 무겁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오늘 본문의 공경이라는 말은 티미, 티마오. 티미는 명사, 티마오는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선물을 주다. 부모는 왕과 같은 권세자에게 영예를 표하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 나라, 국민들은요, 이 티마, 공경, 존중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요,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는 공경했으면 좋겠다, 존중이 여기면 어떻겠니? 라는 권유의 형태가 아니라 명령으로, 그리고 십계명 중에 오계명으로, 이웃에 대한 첫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경받고 존경해야 할 부모의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와야 되고 성경이 천사 같아 존경한다. 개박하면 존중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너희 부모가 온순하면 존중해라. 개박하면 멸시해라.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대학 졸업자라야 존중한다.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이지 공경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무겁게 신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왕과 권세자에게 영예를 표현하듯이 행동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존중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는 말하오니 결탄 그렇게 하잖아.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내가 전에는 너희 집에 영원히 제사장이 쭉 되게 할 거다. 대대로. 그럼 이제는 아니야. 왜냐하면 네가 나를 경멸했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경멸은 저주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괴물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외하지 말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비참한 일이 됐습니다. 부모를 없인 얘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주까지 겸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부모를 너무 함부로 대합니다. 부모가 오늘 세대에 맞지 않고 뒤떨어지고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여기면서 부모의 지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경밀에게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20절 16절에 부모를 괴물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강렬한 말씀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은 저주를 받는다는 했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증거는 그 자식이 사람들 앞에서 모욕거리가 되고 수치스러운 병에 걸리게 되고 행동하지 못하고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봅니다. 부모를 없인 여기는 자,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자는 복 못 받더라.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 세 아들들 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긴 자녀와 부모를 경멸히 여긴 자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홍수에 노아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그에 얼마나 잘 됐는지 하루는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마셨던지 술에 취하게 됐습니다. 잠이 쏟아져서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옷을 모조리 벗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노아가. 노아의 실수의 허물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함이 아버지가 자고 있는 장막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알몸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와서 샘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옷 벗었다.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자고 있다. 정신없이 잔다. 허물을 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샘과 야벳은 전혀 반응을 다르게 보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옷을 집어들고 아버지 장막 안으로 뒷걸음을 쳐 들어갑니다. 뒷걸음. 허물을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허물을,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알몸을 정성껏 덮어주고 나옵니다.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과 실수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샘과 야벳. 그리고 나와서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일어나서 함이 행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아가 선포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 27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함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굽니까? 오늘날 흑인입니다. 흑인 선조가 함입니다. 노아에게 저주를 받던 이 현상이 여러분 흑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짐승같이 끌려다니고 루처라는 영화를 보면요 비참하게 그지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경밀히 여긴 아버지를 업신 여긴 아버지를 허물을 들춰낸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의 스승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함은 이 아버지를 억신여기고 경밀이기 때문에 조롱거리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삶과 후손에게까지 저주의 저주를 불려드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말한 함이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옷 벗은 거 사실이잖아요. 없는 거 꾸며낸 거 아닙니다. 없는 거 꾸며내서 잘못이 아니고 없는 거 꾸며냈다고 저주 내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저주를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이 허물이었어요. 이것은 왜 그랬느냐? 마음속에 아버지를 없인 얘기, 멸시하는 태도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무엇이 아십니까? 효자는 부모님 살아 생전에 많이 우는 사람이고 불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가에 가서 많이 우는 사람입니다. 2006년 미식축구 결승 슈퍼볼 MVP를 받은 미식축구 선수 하인스 워드 한국 언론의 큰 객찬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인스 워드 선수는 호넬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미군으로 한국에 주둔하다가 이 여인을 만나서 애기 빼놓고 가버립니다. 미국 본국으로 떠나가버립니다. 이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는 아기를 뺀 상태에서 자기 남편 찾으러 미국에 정취업시켜서 들어갑니다. 무조건들은. 찾을 길이 없어요. 홀로 삽니다. 미국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하인스 워드. 이 하인스 워드 선수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자기 어머니를 최고로 존중하고 자랑합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어머니 당신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그라운드에서 힘차게 용감하게 뛰는 것은 어머니 때문이고 어머니를 위해서입니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정직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 등 모든 가치를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미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 어머니를 존중한 하인스 워드는 미식 축구계에 존중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의 어머니 김영희 집사님은 영어도 잘 못했습니다. 얼굴도 호박같이 생겼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미군에게 프림받았습니다. 식당에서 접시 닦고 호텔에서 청소부로 하루 16시간을 동분서주하며 피곤하게 일하고 집에 오면 반드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에 나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아들을 맡기고 모든 일을 맡기고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실컷 하나님 앞에 울고 일터를 행하곤 했답니다. 이런 볼품없는 어머니, 자랑거리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한국인 어머니라고 멸시하고 버릴만도 한데 오히려 하인스 워드는 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자랑하고 그 어머니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계가 주목하는 존중받는 인물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과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대조해서 보면 부모를 존중이게 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어버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부모를 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모를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를 존중하면 반드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이 말씀대로 공경하고 존중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형통의 축복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모나 혹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그렇다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외면한 자녀가 있으면 생각을 돌이키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장수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존중해 이런 자는 잘되고 장수하리라. 두 가지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아하, 부모 공경하고 존중해주면 잘되구나. 주여, 내가 부모 공경했습니다. 잘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잘될 줄로 믿습니다. 부도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핍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살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에 걸렸습니까? 부모 존중하세요. 질병이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장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장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질병을 다시 보세요. 질병을 다시 보십시오. 장수와 연결된 것이 질병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끊어놓는 것이 질병입니다. 부모를 존중해 이런 자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하는 것은 병이 없게 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도록 하겠다네. 그게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음식 가려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존중해 있으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건강하고 싶으냐? 부모 존중해라. 질병이 들었습니까? 부모 존중하겠다고 오늘 결단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러므로 이 질병은 떠날지어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떠날지어다라고 이 질병의 벽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 이런 긍정적인 것을 선포하세요. 혀로서. 하나님 부모를 존중하는 자에게 잘 된다고 하셨죠. 내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되는 것, 곰피한 것, 벽은 다 물러갈 지어다. 질병의 벽은 물러갈 지어다. 장수하게 해준다 하셨으니 이것이 떠나갈 지어다라고 혀로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부모를 내게 주신 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부모를 줬구나. 그러면 나는 자식으로서 뭐 해야 되냐? 존중해야 된다. 존중. 부모를 존중하는 자격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 없어요. 부모니까. 이래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